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용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어떤 말씀, 용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용기라는 건 뭐냐?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기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그 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을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잘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 확신이 그래서 용기에게는 용기를 가지는 데에서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크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험심과 같은 대단함,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의연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인내를 가지고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용기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겁하다는 것, 용기 있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겁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비겁하다는 것은 뭐냐? 이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겠죠. 근데 두려움에 굴복하는데 결국 이 두려움에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포기하는 것. 비겁하다라는 것은 도망간다라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비겁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포기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겁함은 전염이 되는데 이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에 용감하게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나아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말이 센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막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막 비겁하게 만들 때 이러한 것이 전염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냐면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제일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가 자꾸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아숭배, 좀 이단적인 것, 우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자아숭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잘 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지 마. 그냥 이야기해. 그 다음에 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욕망을, 본능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내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것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아숭배라는 것이 그러면 보통 나만을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현대에 뭐 너의 당신이 생각이 중요하잖아, 너의 느낌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스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거에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구독자가 몇 명이냐, 뭐 100만 명 이상, 뭐 인스타그램에도 팔로워가 뭐 유명한 가수라든지 뭐 특별히 가수들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뭐 1억 명 이상이다 막 그러잖아요. 이 팔로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결국 나에게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다른 누군가를 따라가고 다른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편함과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유행에 따라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편안하고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이냐? 세상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도 이 세상 속에서는 나는 누구의 편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는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고 일단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으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려면 좀 일찍 데려가시지. 바산왕 시온과 옥의 다 전투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잖아요. 정말 중요한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정말 믿고 의지하던 그 리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다음에 내가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네가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내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침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묵상하고 여호수아의 그 정복전쟁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우리가 결국 그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냐, 상대방이 얼마나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강하든지 약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아이와 같은 작은 성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때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광야인 이 가나안 땅을 광야의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인도 보통 장인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실패자로 자기 자신의 완전히 자존심, 자존감, 어떤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래요. 80년의 모세의 삶을 뒤돌아보면 40년 될 때까지는 조금 자부심이 있었지만 40년 될 때에 그런 그 자기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편들었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애굽의 왕의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이방 제사장과 결혼하고 양을 치는 그런 40년의 삶을 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광야에는 이 광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 나오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말씀이 나오는 장소, 그곳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얼마나 그 마음의 분노, 나중에는 낙심, 포기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째 되었을 때 광야에서 40년째 되었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가시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타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곳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이제 모세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백성들의 고백이 뭐냐면 너희들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 때문에 함께하여 주신 그 능력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혀 그러니까 모세하고 말씀했던 것과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나에게 어떠한 뭐 물질적인 거 있는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진짜 용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뭔가를 좀 가지게 해주세요. 뭐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를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많은 사인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호수아 1장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안 할지라도 난 이것을 가르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한 발을 내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을 내딛으면 갑자기 그냥 상황이 싹 변하면 좋은데 한 발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셨어요? 여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딱 내딛었으면 바로 그냥 요단강이 확 갈라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엎드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용기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단강은 흐르고 있고 적군들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탁 물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에 이제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 강을 건넜는데 여전히 또 거기에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강대한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발을 내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광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봐라 이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영토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땅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봐라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말로 표현해요. 광야로. 그렇죠? 분명히 여전히 그곳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복한 다음에도 그곳은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인간은 어떠한 그 헬라어의 안트로포스라는 그 헬라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물은 어디를 바라요? 땅을 바라봐요. 동물이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날 그날 먹고 사는 것, 그날 하루의 어떠한 생존, 본능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영적 전쟁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본능을 이겨내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한 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 사탄이 공격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 전쟁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내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그런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뭡니까? 돈 잘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뭐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사는 것, 뭐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전해주는, 전달해주는, 증언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어떠한 내 욕망, 내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흑암임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트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고 이 빛을 통해서 낮과 어두움이 갈라지면서 기준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광야를 이야기할 때 광야는 어둠이고 혼란스럽고 흑암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짧게 이제 한 지난 5주 동안 나눈 말씀을 나누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 용기 있는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제가 뭐 함께 읽는 말씀 중에 또 최근에 읽었던 그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저한테 좀 많이 도전이 되고 좀 공부 좀 계속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시작, 그 야고보의 편지라는 그 정성국 목사님의 그 책을 같이 읽었는데, 그 뒷부분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 5장 부분에 대해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분 책을 읽다 보면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밥 먹을 때라도 아니면 잠깐이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익숙한데 기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지금 우리는 자꾸 무엇을 따지냐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따집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 우리도 많이 그런 걸 따져요. 내 시간이 들어갔는데 아깝지 않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의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금 저도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생각, 내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른 것 좀 금방금방 해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뭘까라면서 그러한 거에 막 신경을 쓰고 그러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잠깐이라도 뭐 5분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분 동안 집중적으로 딴 생각, 잡생각만, 망상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사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침묵하세요? 아, 우리 임순자 권사님이 아주 대답을 잘하죠.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뭐그 임순장 권사님처럼 새벽 예배를 나와서 열심히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죠? 그렇죠. 저도 똑같이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어떠한 현타가 오냐?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지? 그게 자꾸 그러면 당시 또 다시 어떤 마음이죠? 그러면 내가 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다시 눈을 감으면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로 돌아가냐면 잡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부흥하는 교회 또 그 다음에 죽어가는 교회 뭐 그러한 거를 다룬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하고 뭐 살아나는 교회를 뭐 안타깝게 갑자기 제목이 그런데 이 둘 다 이 죽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나 죽어가는 교회나 딱 핵심적인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입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있대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없대요. 아니 교회 치고 기도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딱 시작 부분에 말씀하는데 부흥하는 교회에는 기도가 있고 부흥하지 않고 죽어가는 교회에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 간절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하면은 무릎을 꿇고 다 고개를 숙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면 힘들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좀 살만할 때 잡생각도 많고 그런 거지 정말 간절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때로는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잠깐 하고 뺀질뺀질 할 때도 많죠,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간절하면은 막 마음에서 막 아니 뭐 마음이 아니라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막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쨌든 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평가하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저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뭐하라고 그래요? 1장 5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마지막 부분 5장에도 보면은 13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또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5장은 끝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의 시작과 끝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첫 번째는 위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할 때 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도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 왜 안 하니까 왜 안 하니까 라는 말보다는 네 그렇죠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 라고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잘 안 되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목사에게, 장로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장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장로들에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된다는 건 뭐냐? 목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는 어떠한 용기가 필요하냐면 믿고 기도를 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같이 감당하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이 말씀을 대로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설교는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 많이 듣죠. 하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한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 구약시대에 이 시대에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뭡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하는 행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받는다 머리에 기름 붓는다고 누구예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자를 향해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을 그냥 이러한 걸 생각하면 내가 치료받을 것, 내가 의사를 만나야 될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동시에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 치료 안 받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 치료받고 그 치료가 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구별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또 드러나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구별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결국 하지만 이 치료는 내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겠어요. 낫고 안 낫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지금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 수 알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혹시,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혹시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이게 용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자, 내가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숫자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숫자도 부흥하면 좋겠지만 진짜 어떠한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지는 않는데요. 사람이 저것은 옳은 거야, 저것이 진리야라고 하지만 그 옳은 대로, 진리대로 하지 않는데요. 저거는 하면 나쁜 일이야, 하면 안 돼. 그런데 한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옳은 것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막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장로들에게 구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용기가 없고 부끄러워요. 그렇다면 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자꾸 막 청산유수처럼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 안 나오고 말이 잘 안 나오면은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뭐 해주신대요?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가 생기냐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기가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억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면 솔직히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세상적인 방법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솔직히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연한 거예요. 고쳐주실까? 길을 열어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냐면 막 그러한 생각들이 막 나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해 주신대요. 이 말씀이 은혜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기도 얘기를 했지만 기도를 잘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